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저희 가족들한테 지금까지 제가 성경 공부 19시간 그러니까 19차례를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했는데 도움이 되느냐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분들을 좀 물어봤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겠구나. 그게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약간 씁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가 뭐 한 건가. 그래서 오늘 잠깐 한 5분만 우리 복습하는 시간 아주 그 큰 틀에서 얘기했으면 잠깐 복습하고 제가 지금 몇 가지 한 질문을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목은 안 할 겁니다. 네, 이창환 형제님은 절대 안 시키겠습니다.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시고 솔직하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진짜 원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라는 대답을 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왜 복종하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하는가? 복종하려고 한다면 왜 복종하려고 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것 주기 위해서 쭉 이제 오늘까지 쭉 설명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쭉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가? 아, 복종하기를 원한다. 왜 복종하기를 원하느냐?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삶의 원래의 가치 내 삶의 원래의 그 마땅한 도리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가장 좋은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말은 두 가지지만은 한 가지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뭐라 일석이조라 그러죠. 도랑개 던져 가지고 삼시 두 마리 잡는 거.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이거 한 개 가지고 이 두 가지 목적이 저 하늘에서 달성되는 목적과 이 땅에서 내 안에 달성되는 목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그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쭉 설명을 해왔다고 제 스스로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공감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공감이 여기까지 제가 지금 설명한 것까지 아직 정확하게 정직하게 동의가 안 된 사람에게는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고 여기까지 이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때 그렇지 맞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공감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 그 사람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시 태어남과 성령님을 새롭게 하신 이 단어니 비로소 이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이 안 서는 거예요. 감이. 그죠? 이게 오늘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저녁에 잠자기 위해서 그 잠자리에 들기까지 뭐 잠자리에 들고 나서 꿈꾸는 것까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간절히 원해. 마음속에. 진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아침 먹는 거, 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돌아와서 잠자는 것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인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구단 제 구간은 그것을 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코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주 까칠한 코치죠. 얼마나 까칠한 코치냐면 우리 자신의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코치예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코치죠. 그 코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과 똑같은 육체로 보내시고 그 육체 안에 죄를 정하신 다음에 심판하신 거예요. 정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임원섭이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 코치가 우리에게 이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까칠한 코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아이고 문 열자마자 딱 아이고는 안 되겠어. 그리고 문 열자마자 딱 나가셔야 되는데 문 열지도 않죠. 괜찮죠, 그죠? 왜냐하면 조금도 불결한 조금이라도 하여튼 더러운 그런 집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딱 열려고 보니까 아유 냄새가 너무나 들어올 수 없는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는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봐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깨끗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요 뒤에 보면 오늘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더러운 삶을 살면 그분이 슬퍼하신다라고, 그분이 활동하지 못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개역 성경에는 소멸하지 말고 우리 킹잼 성경에는 성령을 억제하지 말고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한 발자국 뛰려고 보니까 아우 발디딜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더러워가지고 활동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나 우리 속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방에서 한번 들어오셔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정말 복종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제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 성령님의 사역.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에게 그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기억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떠올려 주시는 것,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님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말씀이. 근데 우리 스스로 가만 생각해 볼 때, 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사는 것보다 지금까지 사는 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더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너무나 큰 사건이냐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길이고 그것이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까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소식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뭐 들어왔다니까 좋긴 좋은데 뭐 크게 뭐 차이도 없고 그런 것은 아직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면 방금 좀 전에 제가 드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 대답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다행스럽고.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이런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우리 속에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이런 일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비열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그 양심을 찔렀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왜냐? 그 밑에 우리 지난주에 받은 유인물 67페이지 거기 이제 가로 2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는 영원한 것이 되었다. 그 밑에 말씀을 제가 박스에 말씀 넣어놨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밑줄 끊은 것만 한번 쭉 읽어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성령의 내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0절, 14장 20절, 15장 5절 이런 곳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오케이 이해됐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A가 B 안에 그 안에 속하는데, 또 B도 A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크기가 다른데,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은 크기가 다른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속한다, 이거는, 그죠?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가라. 영적인 거란 거죠. 육체적이고 물질적으로는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영적으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과 함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에서는 보면 이걸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굳이 이걸 단어로 만들어서 이제 상호 내주 그렇게 말합니다. 상호 서로 간에 안에 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런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받은 유인물 73페이지. 유인물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예, 이거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 예, 있으면 저기 뒤에 보시고, 73페이지부터 오늘 진도를 나갑니다.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예,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3페이지 괄호 세 번째 육신의 제어와 자유함의 확대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찾아졌으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그러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네? 죄겠죠, 죄. 그죠? 육신의 요구를 이루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삶. 그것을 그만두도록,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그분의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 다시 태어남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육신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죽겠는 거야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그걸 보고 인지 보조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야. 이 두 개가 반대가 돼. 이 두 개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멍하게 멍 때리는 상태. 그래서 보고 이제 인지 부조하라 그러죠. 인지 부조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욕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요것밖에 없었어요. 요 욕구밖에 없었어. 근데 갑자기 다른 욕, 강력한 다른 욕구가 탁 생겨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 두 개의 욕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로 멍하게 멍 때리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것을 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서 죄를 점점 그만두는 일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이 말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시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시 잠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 아까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의 형태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의 뜻은 성령님의 내주를 말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을 계속 받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5장 봤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손가락으로 다 찍고 계신 분은 네, 바로 찾아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네. 여기서는 또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는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자유에 이르도록.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자유함이 커져가는 것. 주님과의 교제의 분량이 커져가면 커져가는 것과 똑같이 비례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유함이 커져가는 것. 왜냐, 점점 죄를 그만두기 때문에. 사실은 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올감했던 거거든. 우리를 무엇이 속박했었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함으로써 그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속박한 것이 아니고 그 하고 싶은 것 그것 자체 그 죄가 우리를 속박했었는데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므로써 좌여함이 커져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좌여함이 커져가느냐? 대부분 중독성이 있는 것들로부터. 중독성 있는 것들로부터. 알코올, 담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식탐, 성적인 것, 돈에 대한 그 물욕,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많은 중독성 있는 것들. 무형이든 유형이든 아니면 뭐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든 관계없이 하여튼 어떤 그 저 관성이 작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런 도박이면 도박이란 거죠. 이런 중독성 있는 이런 것들 죄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낸 그 중독성으로부터 점점 풀려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유한 거야. 자꾸 예전에는 자꾸 이제 내가 도망가야 했던 것들을 이제는 도망갈 필요 없이 정면으로 딱 맞닥뜨려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인데 우리 삶을 안정되게 만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남들과는 다른 어떤 저런 게 있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연스럽게 권능이에요.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점점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은 설명만 해주면 돼. 말로는. 삶으로 사람들 속에서 이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을 옆에서 가만히 아주 가까운 데 있으면서 그죠? 가족이면 가족, 직장에서 나하고 직접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실험, 상사면 상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 저놈은 뭔가 달라. 이제까지 내가 겪어봤던 애들하고는 뭔가 좀 뭐가 다른지 하여튼 뭔가 다른 거야. 내가 동료로서 보니까 쟤는 뭔가 다른데 뭔가 강력한 뭐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달라. 그럼 와서 묻는다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진짜로 그렇게 물어요. 와서 그럼 나한테 그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돼.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인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9절이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 성령 개역성경을 다시 찾아가서 한번 보시죠. 오직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9절이죠. 5절인가 9절인가 9절이죠. 사도행 1장 8절. 이게 염송했던 말씀들인데.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핵심만, 키워드만 동그라미 치면 성령, 권능, 정인. 성령, 권능, 정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73페이지 그 동그라미 두 번째, 교제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자유함이 늘어난다. 교제가 확대되는 만큼 자유함이 확대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그죠?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측면에서 살펴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면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실현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제6의 감각과 영적인 일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예전에 율법이 하던 일과 다른 측면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예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전에 우리는 뭘 행할 의무가 있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뭘 다 해야 되냐면 율법에 문자로 기록된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모두 다 모두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속에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율법들을 모두 다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지키는데 어떤 것들은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는 일은 이것과는 달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에서는 해방된 거야, 완전하게. 그건 지킬 수도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이거 하시려고 결국은 율법을 주셨던 거거든. 율법을 지킴으로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원하도록.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제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에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이거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네가 지금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주어라. 이거는 율법이 없잖아. 그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거지가 앉아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거지가 눈에 들어오고 몇 발자국 더 지나왔는데 마음속에서 자꾸 내 오주머니에 지금 돈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갖다 주고 와.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가지고 몇 발자국 더 가다가 아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주는 것. 이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는 없잖아.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오늘 아침에 내가 6시 반이면 6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이거하고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오늘 속해. 또는 수요일 모임 뭐에게 평상시에도 안 갔어. 그 오늘도 갈 생각이 원래 없었어. 근데 아니다. 너는 오늘 거기 모임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이런 것은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거야.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고 계시죠? 그죠? 그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이라는 그 형제님에게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분이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옥에 갇혔는데 제가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가만 보니까 간수장이 가만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너무 다른 거야.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야, 차원이.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의를 베풀었어. 오늘 제가 재량으로 집에 가서 하루 쉬었다 올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가셔서 사모님도 만나시고 자녀들도 만나시고 쉬었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니다. 그건 부당한 거다. 법에 맞지 않는 거다.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등 떠밀어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야.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감옥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그래서 몇 발자국 더 가다가 불편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감옥으로. 감옥에 딱 들어가자마자 감옥 감수장이 아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또 돌아오셨냐고. 그러자마자 왕의 시찰단이 이 괘씸한 놈이 정말 감옥에 제대로 정말 감옥 생활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건가 보기 위해서 왕의 시찰단이 도착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갔으면 간수장과 그 전 번연 형제님은 다 같이 그냥 사형당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문자화된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완전 다른 메커니즘. 우리가 부모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4살짜리한테 2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그거 안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면 미쳐버리지, 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이면 4살짜리에게는 4살짜리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나와라. 그런 거, 그죠? 그런 건 4살짜리가 할 수 있거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런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화된 율법과는 전혀 다르죠. 대부분의 경우 성경 구절들, 내가 암송하고 내가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들로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그렇지 않은 경우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무지와 미신에 빠져서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어떤 데 갔는데, 말을 하지 말아라. 입을 닫아라. 말을 줄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차표를 못 구해가지고, 역에 갔는데, 그 역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이 성령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그 티켓구원, 공식구원, 그 구원파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이 따르지 않는데 머릿속에서만 자꾸 그 학습 반복학습 시켜가지고 거기서 동의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자꾸 그 자기 반복을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악한 거야. 그 사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안에 고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나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해도, 심지어 제 극단적인 얘기로 하나님한테 내가 막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용용 죽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교리, 거기다 뭘 갖다 붙여도 잘못된 것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점점 성령님을 경험해 가는 분량만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안전성.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보정해 주시느냐.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정하시고 내 안에서 한 사람의 개인의 내면 속에서는 어떻게 보정하시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